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열처녀 비유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본문입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결혼식을 3단계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신랑 신부가 될 부모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 내 딸 당신 주고 당신 아들 놔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그것을 정혼이라 그럽니다. 어쩌면 우리 같으면 뭐 상견례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신부 집에 그 양쪽 부모가 모여서 예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선언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남편과 아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르쳐 약혼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약혼을 하고 나서 바로 그냥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 한 집에 사는 게 아니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1년여 정도를 각각 따로따로 삽니다.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선언만 하고. 그리고 이제 1년쯤 지나면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는 날이 되면 신랑 집에서 신랑과 그 다음에 친구들과 신랑의 일행이 신부 집으로 갑니다. 가서 신부와 그 일행을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신랑 집에서 일주일에서 2주일, 보통 일주일 동안 큰 결혼 파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결혼식에 가야 될 초청해야 될 사람들이 정해집니다. 아무나 그냥 봉투에다가 축하금 몇 푼 넣어서 쑥쑥 가면 환영하고 아무나 오게 이게 아니고 미리 초대를 받은 사람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가 뭐 아래 윗동네 늘 사는 것도 아니고 옆집 사는 것도 아니고 멀리 살아서 오는 길이 멀 수도 있고 또 와서 신부 집에 간단한 예식을 치르고 환영하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이 갈 수도 있으니까 되게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늦은 시간이 됩니다. 밤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지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신부 집에 등불을 준비했다가 등에 불을 켜서 신랑 집으로 가고 있는 이 일행을 길을 밝히며 인도할 길잡이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줄 사람들을 신부 집에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일에 초대를 받은 이 열처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에 참여해서 그 결혼 파티를 마음껏 참가하고 즐기도록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명예지요. 그리고 영광이고 자랑이고 특권이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열처녀가 등불을 밝혀서 이 일행을 길을 열어가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또 하도록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명예지요. 신랑, 신부, 열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열 사람이 그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가는 끝에, 이 사건의 끝에 가서는 이 열 사람이 열 사람이 아니라 다섯 사람이 한 그룹, 다섯 사람이 한 그룹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다섯 두 그룹이 마치 천국과 지옥처럼, 하늘과 땅처럼, 동쪽과 서쪽처럼 그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꿔져 버립니다. 다섯 사람은 환영을 받으면서 신랑의 잔치집에 들어가고 다섯 사람은 문 앞에서 거절을 당하고 쫓겨나서 그 잔치에 못 들어가서 정반대로 운명이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인가? 같이 초대받고 같이 명예를 받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마지막 종착점에서는 운명이 정반대로 뒤집어져 버린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열 사람이 다 초대를 받고 열 처녀가 이제 그날이 돼서 신랑과 그의 일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시간이 돼도 도착하지를 않습니다. 삐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고 카톡도 안 오고 보이스톡도 없고 페이스톡도 없고 아무 소식 없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도하게 길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어떻겠습니까? 지루하지요. 지루하니까 지루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졸리지요. 제가 물어봐도 답 안 하실 걸 뻔히 아니까 저 혼자 그냥 묻고 답하고 다 하는 거예요. 졸리지요. 그래서 졉니다. 몇 사람이 졸았을까요? 다 졸며 그랬습니다. 다 졸었습니다. 조는데도 안 오니까 고개도 아프고 이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잠깐 누워서 기다리자 이랬던 것 같아요. 다 누웠습니다.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졸리던 것이 잠이 오게 되죠. 그래서 잤습니다. 얼복물어 보면 다 잤다. 제 지어낸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 졸며 다 잤습니다. 얼마를 자고 있는지 모르는데 밤중이 돼서 신랑과 그 일행이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도 옛날 사극에 보면 귀한 사또나 누가 올 때 앞에서 소리꾼이 있잖아요. 나오너라 그러든지 이리 오너라 그러듯이 신랑의 일행의 도착을 알리는 소리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다 나와서 맞으라 소리를 쳐요. 그 소리를 치니까 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몇 사람이 일어났을까요? 다 일어났습니다. 자꾸 슬기로운 애들은 일어났는데 어리석은 애들은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리 자꾸 가고 싶은데 결과를 다 안 다음에 거꾸로 본문을 치고 들어오니까 자꾸 그렇게 아닙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랑과 그 일행을 맞을 준비를 하고 떠날 채비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 하는 일이 뭘까요? 이 열 사람은 등에 불을 켠 거지요. 불을 켰습니다. 이게 환영을 하기 위해서 불을 켜고 그 집에 있는데 그랬는지, 또 가는데 출발을 했는데 그러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신랑이 이 오매 그랬는데, 어쨌든 조금 지났는데 이상해요. 불이 흔들흔들흔들하고 불이 꺼지는 등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이 꺼져요. 그래서 아니 놀라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어 저기도 꺼지네, 여기도 꺼지네, 여기도 꺼지네. 다 봤더니 다섯 개가 불이 꺼지는 것이에요.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당황하고 놀랐겠죠. 그래서 불이 안 꺼진 다섯 처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기름 좀 빌려줘. 내가 나중에 두 배로 줄게. 빌려줘. 또 뭐, 너 그때 너희 아빠 부도 날라 할 때 우리 아빠가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나 기름 좀 도와줘. 뭐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그러나 있을 법한 상상이에요. 하여튼 간절하게, 다급하게, 갈급하게 어떤 식을 썼든지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름을 갖고 있는 다섯 처녀가 아주 매정하고 냉정하게 거절을 해요. 안 돼, 못 줘, 그래요. 근데 얘들은 사랑도 없고 매정하고 독하고 지욕심만 알고 이기적이고 나쁜 인간들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기름을 나눠주면 잠깐은 네 등도 불 붙고 내 등도 불 붙는데 신랑 집까지 가다 보면 네 것도 꺼지고 내 것도 꺼져.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신랑 신부는 뭐가 되고 이 잔치는, 이 결혼식은 파탄이 날 것이고,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잖아요.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안 돼서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하고 싶은데 너를 도우려면 하나님이 없어져야 되니 친구를 잃을지라도 그건 못하겠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못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한 방법을 가르쳐줘요. 지금이라도 가서 기름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우리 건 나눠줄 수 없다. 둘 다 죽으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급히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과 신부의 그 일행은 길을 떠나서 신부 집, 신랑 집을 향하여 결혼식을 위해서, 파티를 위해서 출발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같이 출발했는데 저렇게 급하게 됐으니 쟤들 기름 사갖고 올 동안 기다렸다가 같이 가자. 이러면 간단한데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않고 기다릴 수가 없고 자기 길을 계속 가야 되고, 나머지 다섯 사람은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역사가 언제나 그렇습니다. 야, 정 목사가 지금 암이 걸려서 투병하는 아무 일도 못하는데 그가 중요한 일을 하려 했고 또 해야 되는데 그 완치될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나으면 같이 데리고 가자.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인생은 지가 할 길 그냥 가요. 계속 살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쭉 갔어요. 가서 신랑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 환영을 받으며 안전하게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돌도 받은 사람 다 왔는지 다 확인하고 잔치상 다 확인하고 문을 잠갔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잔치를 열게 되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다 왔는지, 잔치가 다 준비됐는지, 시작하도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게 다 확인이 되면 문을 잠굽니다. 왜 문을 잠그는가 하면 이 잔치가 안전하게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안전을 보장하면서 마음껏 잔치에 몰입하며 그 잔치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궈버립니다. 일단 문을 잠그면 그 후에는 누가 와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문을 잠궜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기름을 사러 갔던 다섯 사람이 헐레벌떡 왔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에이, 틀렸네. 다음에 가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본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뭐 이런 말이지요. 그 열처녀오라고 부르셨잖아요. 그 열 사람. 그 중에 우리 다, 저예요. 거기에 있던, 같이 왔던, 같이 불렀던 저희가 이제 왔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우리예요. 하고, 어쨌든 문을 열어주기를 간청하며 소리를 지르며 그랬습니다. 안에서 냉정하게 한마디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누군데?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몰라. 끝났어. 너희는 이제는 아니야. 하고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일의,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냥 1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랬지만 사실은 이 뒤에 성경 흔히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말이 여기에 붙어 있는데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냥 안 붙은 거예요. 그러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저들은 털썩 주저앉아 슬피 울며 이를 가니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이 열처녀를 마지막 이 순간에 서서 구분을 하시기를 둘로 나눠놓고 들어간 한쪽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 그리고 못 들어간 다섯 처녀를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정반대로 완전히 갈라지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못 들어간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본문을 들을 때마다 또 여러 번 준비를 안 해서 그렇다. 준비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난 준비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이 준비의 삶이어야 된다. 유비무환 준비하자 준비하자 이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옳습니다. 그 말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그 말을 준비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말인가? 이 본문이 쟤들은 준비 안 해서 못 들어갔다 그 말을 하는 것인가? 왜 못 들어갔지요? 이건 진짜 대답하셔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갔지요? 늦게 와서 못 들어갔잖아요. 늦게 와서. 그렇죠? 왜 못 들어갔지요? 기름 준비하느라고 늦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지요? 마지막 문 앞에서 보면 기름 준비하느라고 더 마음고생하고 더 불이 나게 왔다 갔다 해서 피로도 더 쌓이고 아마 급히 사야 되니까 프리미엄 주고 샀을 거예요. 윗돈 얹혀주고 급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보면 준비한 기름의 양도 못 들어간 이 사람들의 등에 남아있는 기름이 들어간 사람이 써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름이 훨씬 더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했냐 안 했냐에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준비했고 돈도 더 많이 썼고 수고도 더 했고 노력도 더 했고 속도 더 탔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왜 못 들어간 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렇게 준비한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때 준비한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될 때는 준비를 안 하고 딴짓하고 허송해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효력도 없고 쓸모도 없고 헛짓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때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될 때에 하라 그 말이지요. 결국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때는 모든 힘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멋있게 하고 잘하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싶은데 내가 너무 미워했고 너무 나를 화나게 하기 때문에 제껴놓고 무시하고 분노하며 살았는데 이제라도 내가 좀 사랑해 줘야겠다.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그래 열심히 사람 하나 살리는 마음 치고 사랑해야겠다. 찾아봤더니 이미 죽고 없는데 어쩌자고요. 그렇게 그때 잘못했으니 용서해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번에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는 문 닫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분노를 사귈 수가 없어서 절대 안 된다고 내 뿌리쳐 버렸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럴 일도 아니었다. 이제라도 내가 용서하고 잘 지내야겠다고 수소문에서 찾아봤더니 그거 잘 넘겼고 이제 잘 살고 있어서 이제 내 용서 같은 거 필요 없다는데요. 용서 안 해줘도 괜찮다는데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이제 열심히 하려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전도가 나 혼자만의 만족이지 아무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는데요. 늦게라도 기도 좀 해보자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기도가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 말씀을 이 사건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절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의 문제로 시작한 사건의 마지막 결론을 왜 때와 시의 문제로 결론을 지을까요? 그거를 언제 할 건가? 어느 때 할 건가의 문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있으란 말이 다 잠자지 말고 불면증 환자가더라 그 말일까요?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기회인가? 지금은 어떤 기회인가를 정신을 차리고 알아보아서 그걸 하라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투병을 하는데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또 우리 딸도 어떤 사람들도 저보고 독하대요. 독한 사람이래요. 하라는 대로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철저하게 투병을 하니까 제가 제 미국에 눈치챘더니 야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봤더니 내가 착해서 그래 그랬더니 전화기가 깨지라고 웃더라고요. 그러더만 아빠 그거는 착한 게 아니라 독한 거지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만 뜻은 같은데 말을 바꿔서 말해요. 당신 참 대단해 그래요. 제가 독해서가 아니고 투병 잘해서 꼭 완치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투명 잘해서 건강 회복해서 보란듯이 한번 8년을 살아봐야겠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늘 대답하는 말은 그거예요. 나는 왜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하는가? 나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해보니까 이 지독하고 힘든 일을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느 단계가 되면 아이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이제 먹을 건 먹고 좀 쉬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을래 얼마나 더 살자고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일을 계속 하겠어 하고 포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고 하니까 할만해요. 괜찮아요. 제가 독하지 않아요. 독하지 그냥 내가 지금 인생의 내 인생의 이 대목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열심히 지금은 투병에 전념해서 완치한 다음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 일을 잘해야지 그딴 일은 없어. 내가 여러 번 그러죠. 완치되기 전에 100번도 더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전처럼 내가 그런 큰 일들을 하고 그런 강의들을 하고 책을 쓰고 못하지만 이 제약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틈새를 열어놓으시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뭘까를 찾는 거예요, 기도. 이건 것 같다. 견딜만하고 이건 의미 있다. 그걸 열심히 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놓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fellow worker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의 선포지요. 은혜의 선포지요. 지금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있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지금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는 때야. 그러니까 마음껏 은혜를 누려. 그러니까 마음껏 구원을 즐겨. 마음껏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획득하고 지금은 은혜의 날이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은 그 뒤에 무시무시한 경고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지나면 없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거 끝나면 끝이야. 경고의 말이기도 합니다. 축구장에서 축구 시합을 하면 타임아웃 휘슬 불기 전에 한 골이라도 넣어야 그 골로 그 게임을 이기는 것입니다. 일단 타임아웃 되고 나면 100골을 차넣어도 1000골을 차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생만 하고 헛짓일 뿐이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제가 타임아웃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될 기회로 주어진 일들이 무슨 나라를 바꿀 만한 인생을 바꿀 만한 여러 사람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만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엄청난 큰 일일 필요 없습니다. 성공이라 붙일 만한 그런 대단한 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할 때 무슨 일쯤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가? 어떤 기회를 내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가? 찾아서 크게 누구 아픈 사람 한번 찾아가는 일이면 그 일을 안 미루고 가서 하고 크게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앉아서 기도해야겠다 하는 말이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시간 넘어가고 지금 여러분은 무슨 기회를 잡고 있는데 무슨 명분으로 그것을 제껴두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나올 때는 무식하다거나 무지하거나 바보스럽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고 바로 악하다는 말로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기회 놓쳤으니 손해봤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악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마음껏 누리며 멋지게 신나게 신바람나게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나오지만 마음에서는 기뻐서 감사하며 신자만이 비밀스럽게 아는 이 멋진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신을 차리고 때와 시를 구별하여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지금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때인지 알아보며 기회를 누리며 사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